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른 아침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도 공부를 전혀 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다른 전도사님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 시험을 볼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치러 들어갔는데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당당하게 답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답을 딱 적었습니다. 교수님이 이 답을 보고 나서 이 전도사님에게, 이 학생에게 어떤 학점을 주었을까요? 정답을 맞췄다고 아, 넌 A+다, A+를 주었을까요? B를 주었을까요? 교수님께서 이 전도사님에게 F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이렇게 한마디를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A+, 너는 F.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잘 살펴보면 두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를 않고 내가 해야 할 준비를 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즐거움을 쫓으면서 살다가 생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생처럼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시험을 바라보면 그 결과가 나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합니까?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거리들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의 잘못된 성적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입니까? 그건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다 한 후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예수님 믿고 믿는 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면 그 모습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죄가 있어서 내가 한 실수 때문에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아니고 거기에는 아무런 칭찬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받고 있는 고난인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도사님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시편 119편 전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끊임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1절도 바로 이런 그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121절 말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가 박해를 당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사는데 부당한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갖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인은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그의 앞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 믿는 대로 살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는데 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 전에 바라본 121절 말씀에 문제와 답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2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은 남들이랑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의 다른 이름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면 결코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존스 헨웨이라는 사람이요, 처음으로 우산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우산을 혼자만 쓰는 것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비를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우산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지거나 쓰레기를 던지면서 놀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랑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산 하나를 쓰는 것도 그거 하나가 다른 모습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돌멩이를 던지고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까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지면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모습을 보고 그 다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다른 모습을 마귀가 보면 어떻게 할까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고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이전의 삶에서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잘못된 세상 가운데 잘못을 잘못이라고 선포했던 것이 선지자들이 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핍박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붙잡고 정말 제대로 주님 붙잡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산다면,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면 박해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막상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막상 내 앞에 그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아는 대로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아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하기 쉬운 선택이 무엇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다 포기하고 남들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는 대신에 그 삶을 살다 겪는 어려움 때문에 구별된 삶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시편 119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도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나? 왜 이런 어려움이 끝나지 않나? 끊임없이 불평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인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그가 내리는 결론은 구별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시인은 다른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주위에는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여전히 시인은 눈물 가운데 있지만 그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낼 힘을 하나님에게서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봐야 내 문제를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평소에 2시간을 기도한다. 그런데 바쁠 때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힘으로는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인이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이 어려움이 끝이 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문제나 지금 있는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요, 한국에서는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데 지금 내 머리 위에는 큰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저 멀리는 개어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지금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좀 있으면 곧 날이 화창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땅에서는 비가 내리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약속하신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눈앞에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영원을 바라보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더욱 주님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참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합니다. 1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 사모하다가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피곤한데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피곤해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기쁨 쫓는 데는 피곤한데, 혹시 드라마를 보거나 쇼핑을 하는 데는 피곤한데,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성 쫓아가는 데는 피곤한데, 영원한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데는 아무런 피곤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의 모습이 124절과 1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4절과 125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이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모하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고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합니까? 간절하게 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말만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들을 주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내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122절, 124절, 125절에서 반복적으로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주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가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왜 이렇게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정체성이 명확할 때 삶의 기준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에 굉장히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가끔씩, 정말 아주 한 번씩 이렇게 가끔씩 나귀를 타고 백성들을 순찰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나 존경받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나귀를 타고 순찰할 때마다 백성들이 이 나귀에게 점점 멋있게 꾸며주기 시작했습니다. 안장도 멋진 걸로 바꿔주고요. 화려한 천을 나귀에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나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멋있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기분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점점 더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점프를 하기도 했고요. 갑자기 막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그 나귀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 나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나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꾸며준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왕 때문인데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를 꾸며준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옷걸이는 옷이 아닙니다. 나귀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가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그런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세상이 우리를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점점 기준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지게 됐고, 기준이 없어지니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도 하나씩 무너지게 되고 결국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는 율법도 지켰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려 넘어진 것 딱 하나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었습니다.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는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만을 사랑하지는 않는 그런 애매한 우선순위를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주님만 사랑하는 대신에 돈도 적당히 사랑하고 명예도 적당히 사랑하고 권력도 적당히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삶의 기준이, 그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아는 대로 살면 우리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약속해 두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문제를 바라보며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주님 맡겨주신 사업장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